이번 주간에 어느 분이 힘겨운 목회 현장의 일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려고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닌데 하면서 쭉 사정과 정황을 얘기하는데 저 기도 안 막힌 일들을 많이 이분이 겪었더라고요. 뭐 그건 또 남의 교회 이야기니까 우리가 소상히 말하는 게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말 끝에 힘들어하는 이제 후배를 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 부르셨는데, 그 힘든 자리니까 당신을 부르셨는데,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이 딱 하나 있다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서서 그거 잘 감당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소명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우리 교육자들 전체 금요일마다 미팅을 하거든요. 뭐 간단히 그 얘기를 이제 되돌려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목회를 잘하고 싶고 목회를 참 감동스럽게 하고 싶고 폼나게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다. 근데 그것도 내려놔라. 목회가 어떻게 다 폼이 나고 영광스럽고 감동스럽겠냐. 어쩌면 그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지 폼나고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라 그러지 않았다. 모두가 참 동감은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힘든 말이죠.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한테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시대에 나에게 맡긴 그 위치적 역할은 뭘까? 그것을 보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창세기 37장을 열어서 보고 싶은데요. 네, 뭐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밤에 여기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섰다면 이 문단을 제목하여 뭐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나 같으면 이 문단 이 내용 정도면 이런 제목을 좀 붙이고 싶다. 아, 그럴 일 없으니까 혼자 하세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까? 저는 뭐라 그러시는데 잘 안 들리네요. 저렇게 또 반응을 해주시니까 고맙네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 제목을 붙여봤어요. 방송실 잘 들으시고 이따 또 묻지 마세요. 제목이 뭐냐고. 설교 끝나고 꼭 제목을 묻거든요. 우리 형제가. 꿈의 충돌. 꿈의 충돌입니다. 왜 꿈의 충돌인가를 오늘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다음 주쯤 완성을 보면 됩니다. 자, 우선 37장 1절부터 좀 차근차근 들어가 보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자, 여러분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뭐 하던 땅이죠? 거류하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야곱은 뭐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거류와 거주는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생각 안 해봤는데. 예, 좋아요. 지금 생각하시라고요. 예, 이게 원어를 봐도 정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거류는 사실 거의 나그네 개념이에요. 그런데 뒤에 표현되어 있는 거주는 원주민으로서의 본격적인 정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적어도 그 집안이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에 넘어오면서 이 땅은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될 뭐가 되죠? 토지와 땅이 돼요. 원주민으로서 자리 잡는 겁니다. 이건 또 하나 이면에 문자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설명이 빠져 있지만 뭘 암시하는가 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혹시 그 집을 지어봤거나 집 짓는 걸 전 과정을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예배당을 한번 제가 직접 가서 지은 건 아니지만 전 과정을 함께 겪었던 적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그런데 참 그 집 짓는 과정이요. 오묘막측해요. 대단히 신기한 게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엄마 저걸 왜 저기다 놓지? 그런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설계 도면을 따라서 설계자에 의해서 거기다가 뜻모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왜 저기다 놓지? 뜻모를 배치해요. 그런데 설계한 사람은 이미 거기에 어떤 제목으로 몇 센치 두께에 어떤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이라는 게 항상 두 개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 인간이 놓치죠. 시간의 질서와 공간이라는 역사의 개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만 볼 수밖에 없죠. 예, 부분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데 그걸 거두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포착하는 눈을 가지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역사의 공간에서 지나가는 인간은 그 툭툭툭 지나가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자기가 왜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고 왜 그때 한 대 얻어맞고 지나갔고 잘 몰라요. 그런데 꼬린 지점이 미리 가가지고 이 전 공정 과정을 이렇게 슬쩍 지켜보면 아 저게 절에서 필요했구나. 아 저게 정말 그때 있어야 했었구나. 내가 괜히 신경질 부렸네. 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손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완성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만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주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진 자에게 꿈을 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절 날인가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잊었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져보고도 안 변했어요. 심지어는 다 고향 땅으로 낙향했다니까요. 그 능력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변한 게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확 뒤집어집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실 때 뭐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활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 부활이 드디어 십자가의 바른 이해와 맞닿아지니까 그 부활이 진짜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을 목격하고도 아무 변화도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던 그분이 부활한들 내 이 고단하고 사연 많은 삶에 무슨 영향력을 줄 텐데 아무 이거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 사건이 어떤 바른 이해와 맞닿아지니까, 십자가의 바른 이해와 맞닿아지니까 그제서야 경천동지할 지각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활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무식을 다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는 게 가장 우선적 삶의 첫 자리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주일 낮에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 이렇게 널널하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임팩트 한 것만 좀 모아서 아주 다이제스트판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교는 드라이해요. 그런데 저녁에 오시면 시간이 널널해요.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갈 시간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들 오고 계시지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맞아 보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뭐 하였으니?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저 염소가 시험지 씹듯이 그냥 덤덤히 읽어 넘기면 이건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이 여기 안에 담아진 이 복음의 의미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 배웠던 족보가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옳지. 에서의 족보였어요. 근데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다 잘 돼. 뭐, 껐떡하면 왕, 못해야 족장,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될수록 어디를 떠나더라?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에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잘 될수록. 그러면 그 형통과 그 번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롯도 결국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잘 돼서 떠났어요. 잘 돼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독교의 기준마저도 내 세속적 기준으로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건 사실상 누구를 빚댄 대조인지 아십니까? 에서를 빚댄 대조예요. 에서는 잘 되니까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약속과 멀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이 여전히 그냥 그렁저렁 아무것도 아닌 야곱은 역설스럽게도 아버지의 거류하던 땅에 뭐가 되죠? 유업을 이을 원주민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의 본격적인 톨레돗은 족보입니다. 족보.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야곱의 톨레돗.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 톨레돗 야코프.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36장까지는 1절까지를 포함시킵니다. 보통 학자들이. 그러니까 37장 1절까지를 36장의 결론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37장은 오늘 본문인 2절서부터 인정을 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앞에 36장도 결국은 지금부터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서론격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것에 불과해요. 진짜 성경 기자의 의도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중요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럼 어떠하길래 성경을 좀 볼까요? 이게 중요한 성경 전체의 전환점인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뭘 칠 때에? 양을 칠 때에. 이제 어떤 해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17세라는 나이를 좀 재밌게 영해를 해놨는데, 영해라는 것은 조금 알레고리컬하다 그 말이에요. 해놨는데, 그냥 재미삼아 들어두시면 손해는 없을 겁니다. 히브리 자음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참? 예. 22글자입니다. 22글자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요셉의 나이에 해당하는 17번째 글자가 혹시 뭔지 아시죠? 아, 참 모르시는군요. 이게 패라는 의미입니다. 패. 이 글자를 제가 시간 관계상 준비를 못 했는데 그 패라는 글자를 나중에 찾아보면 사람이 이 얼굴을 옆으로 해가지고 입술을 여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글자 모양 자체가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이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글자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 알파벳의 17번째 글자예요. 근데 그 글자 그 발음은 패라고 합니다. 패. 근데 그 글자의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말하다 이 뜻이에요. 전하다 이 뜻이에요. 말하다, 전하다. 근데 이 야곱이 그리고 뭘 꾸었죠? 꿈. 꿈은 히브리 말로 할람입니다. 할람. 이 말은 그 단어가 갖는 밑에 어의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복하다, 세우다. 참 신기하죠? 회복하다, 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셨는데 뭘 위해서 꿈을 주신 겁니까? 회복하고 뭔가를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지는 야곱이 이 꿈을 의미를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까입니다. 결론은 몰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적 해석 그 경향을 따르면 이렇게 많이 익숙히 들어왔죠. 야곱은 어린 나이 때부터 그 꿈을 부여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 그 고난의 역사를 뒤집어쓰고 이겨낸 끝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위인전이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 위인전이 돼요. 이런 이제 인본주의 시각이 한때 주류를 이루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누구든지 그렇게 설교는 안 하죠. 자, 문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17 나이에 요셉이 꿈을 꾼 이 꿈의 의미 또 요셉의 객관적인 오늘 우리들도 보기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식으로 한번 요셉의 인생을 툭 제3자의 자리에 던져놓고 해석을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뭐 우리들도 이제 여러 형제와 엉켜서 이제 살기도 하고 지금 지냈던 경험들이 있죠. 요런 캐릭터 여러분 곱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형들의 그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일이 갖다가 고했다라고 이제 비춰집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가 말하는 원문이 말하는 어감을 그대로 살린다면 이게 뜻밖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의 행동 거지를 험담했다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이게 험한 말 나올 뻔했는데 이 참 나쁜 분이에요. 응?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봐도 이 대목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일로 단순히 팩트를 전달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왜냐하면 여종들의 자식들이거든요. 자기 정통 아버지의 총에 받는 사랑받는 라헬의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나머지는 뭘로 보이겠어요? 이건 종들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일이 팩트를 전달한 정도가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섞어서 험담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해지죠, 성경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거룩한 방향으로 봐주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건 우리가 그냥 슬쩍 읽어도 왜 이렇게 얄미운 짓을 했을까? 못된 짓을 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짓죠?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 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편애. 그런데 이 편애에 참 은혜가 있어요. 물론 겪어야 되는 종들의 아들인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싫은 세월이었겠지만 요셉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황홀한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대학부 이제 개강 수련회를 하면서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켠에 있던 젊은 형제가 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뭘로 확인해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봐도 공평하지 않아요. 보통 아가페 사랑하면은 신적인 사랑, 공평한 사랑, 정의로운 사랑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아가페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을 그런 헬라식 개념으로 4등분해서 스트로게 사랑, 필리아 사랑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아버지 눈에는 자기 자식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어느 아버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고 뿐만 아니라 이해 불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만 묵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 사랑 자체를 뭐라 할 건 없어요. 문제는 이 편애적 사랑 때문에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이제 과연 우리 구원사적으로 무엇을 설득하고 싶은가를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채색옷을 지어 입었다. 이제 이 채색옷을 지어 입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기도 하고 토라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어도 집안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힐 때에는 하나님의 토라 교육에 가장 열심과 적극적인 인물에게 입힌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이 집을 이어갈 상속권을 준답니다. 이게 이제 토라를 연구하는 분들의 보편적 해석입니다. 저는 그 해석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요셉이 꿈의 의미도 모르고 형제들을 배려할 만큼 성숙하지도 않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자, 볼까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꿈을 꾸죠? 꿈을 꾸고, 할람, 꿈을 꿔요.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꾼 꿈을 어떻게 하시오? 들으시오, 들으시오. 이 말을 요셉이 할 때에 그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몰랐다 그랬습니까? 알았다 그랬습니까?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도대체 말하는 걸까? 말하려는 걸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도대체 자기도 모르는데 뭘 말하는 걸까요? 꾼 꿈의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꿈의 의미를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청하건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안 그래도 이 형제들 간의 관계가 유쾌합니까?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만사가 아슬아슬한 관계인데 제일 미움의 대상이었던 불편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와서 자기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꿈의 내용이 아주 베라먹을 내용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볼 때는?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식이 진짜 아버지가 이뻐하니까 아주 꿈까지 기가 막힌 꿈을 꾸네. 뭐 어째? 우리 단이 너한테 절을 해?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을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이 결국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뭐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까? 예, 미워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육으로 머물고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공동체나 개인이나 집단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여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언급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으나.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파송하기 직전에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그건 의도적인 배치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방문하십니까? 예, 고향을 방문해요. 고향을. 근데 고향에 가서 아주 플랜카드 펼쳐들고 성대한 환영을 받았나요? 망신을 당했나요? 거의 내쫓기다시피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제자들하고 폼잡으려고 들어가셨을까? 알고서도 들어가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를 리 없죠. 한 행보 하나가 온 역사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될 텐데 그걸 모르고 데려갈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향을 찾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재고 싶어요. 그래서 차도 막 어마무시한 걸로 빌려가지고 타고 내려가고 옷도 좀 좋은 걸로 사 입고 또 뭐 거닐고 데리고 이러고 이제 위세를 돕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데려가서 자기가 고향 땅에서 어떤 수모를 겪을지를 예수님이 모를 리 없죠. 알고도 데려가서 그것도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스승인데 아주 동리 사람들한테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나요. 거기서 도대체 예수님이 그려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당시 전 세계를 상징했던 70인을 선정해서 파송합니다. 이 얘기죠. 너희가 가야 될 세상에는 방금 내가 고향 땅에서 겪었던 배척처럼 너희를 지독스럽게 싫어하고 지독스럽게 미워할 것이다.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상사가 괴롭히는데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대요. 그건 정말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생리적으로 우리를 배척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미리 선험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먼저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70인 전도대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너희가 가야 될 세상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현재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구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결국 나중에 누구의 예표가 되냐 하면 은전 20에 팔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사람이에요. 예표라는 것은 본인이 아는 예표도 있고 본인이 모르게도 예표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상징 같은 개념이죠. 요셉은 여기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예표인지도 모른 채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제 또 맞아보십시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요셉은 말하는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꿈 때문에 성경 기자가 뭐라 그랬죠?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밉고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얘가 머리큐가 두 자리만 돼도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네? 앞서 꿈 얘기했다가 홍군형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해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17 숫자의 히브리 수가 뭐라고요? 패. 그래서 말하면서 뭐 얻어맞았나? 패. 아,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이런 건 요즘 아재라는 이야기를, 저는 뭐 아재 소리만 들어도 황송하죠. 예. 자, 문제는 요셉이 사실 두 번 꿈을 꿨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통해 드러낼 어떤 일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결론은 요셉은 몰랐어요. 그랬기에 그가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을 한 거예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요셉이 야곱이 놀랍게도 요셉을 꾸지람 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다 말해버렸어요. 열한 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 한 거겠죠. 그리고 해와 달은 뭘 얘기한 걸까요? 두 부모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 녀석 야단을 치면서 정말 엄마 아빠가 또 네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디에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게 이제 야곱이 서서히 인생의 추가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데를 한 군데 일부러 처음에 말을 아껴두었던 어느 지점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가 보십시다. 2절을 다시 가보세요.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부터 누구 족보를 얘기하겠다고요? 성경 기자가 야곱의 톨레돗. 근데 실제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뭐 한 장에 끝납니까? 지금 이게 여러 장에 걸쳐 앞으로 계속돼요. 누구 족보를 얘기한다 그래놓고 야곱의 족보를 얘기한다 그래놓고. 비브리컬 신학교의 그 모 교수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사실상 요셉의 그 길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 전체 그림에서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며 그를 완성해 가시는가에 대한 전체 얼개예요. 그 삽입절로 요셉의 이야기가 장대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가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지 전체 그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가는가. 아니, 우리를 이스라엘 만들어 가는가를 말하고 싶은 책이 야곱의 톨레돗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톨레돗인데 결국 누구의 이야기로 써내려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써내려가야 돼. 믿습니까? 이 창세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40년 전에. 그런데 결론은 10대2로 보호가 갈라집니다. 두 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해요. 언약.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가면 얻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 명은 뭘 와서 보고합니까? 리포트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보고를 합니다. 어느 땅엔 지형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땅 군인들 신장을 보니까 거의가 1m 90에 중우장대하며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이 느껴집디다. 그러니까 팩트예요. 팩트만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한 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매뉴얼을 가지고 자기 눈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면 그런 보고밖에는 건지질 못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런데 40년 후에 12명이 아닌 2명을 들여보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두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건 또 희한하게 들어가서 정탐도 하기 전에 붙들린 게 아니라 들통이 나요. 누구네 집에 숨어 들어가죠? 라합이 집에 숨어 들어가요.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나요?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주변 원수의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에 대한 소문을 벌써 듣고 있어. 듣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 정탐꾼을 그 안에 들여보낼 때는 왜 들여보냈을까요? 실패할 것 뻔히 알 텐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라합이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간증과 가슴의 스토리를 가진 주의 백성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는 지금 야곱으로 앉아있어요. 야곱의 톨레돗.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지고 영광스러운 창세기 50장의 그 약속의 원뿌리로 등장하기까지 전체 사실 누구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아니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셨고 어떻게 그들을 끌어올리셨고 야곱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이미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당대 그 한시적인 시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구약성경 뒷구 부분에 가면 하박국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센 얘기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예, 너 지금 그것 때문에 겁먹고 있지?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지? 괜찮단다. 두고 봐.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서는 지금 지구가 벌써 12번도 더 뒤집어져 있는데 잠잠히 사랑하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놔도 그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그 야곱의 톨레돗을 시작하면서 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했는가를 기억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잘게 썰어서 뭉뚱그려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아주 시시콜콜하게. 좋은 기도는 시시콜콜한 기도입니다. 아주 뭐 별 얘기를 다 하세요. 담임 목사 뭐 목소리 이상한 것까지 다 기도하세요.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듣기가 좀 탁한 목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기도는 멋진 기도가 아니라 시시콜콜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11시 반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응? 12시까지 해도 모자랄 거예요. 오늘은 내 기도의 시간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이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가 오신 이유, 제가 이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저는 요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받았던 돌을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허기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 시험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나는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왜 와야 됐는지 아느냐? 인생들이 실패한 그 죄를 다 내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걷다가 그 길 끝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 대신 죽고 구속을 이루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기꺼이 그 죽음에 쓴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낸 이유이기도 하고 고단한 피곤한 곤고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놓아두신 또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가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힘들 때는 그냥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아버지 그 한마디에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아지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 얼마나 수식어를 화려하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지치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 전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 유학으로 또는 군에 또 지방에 근무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무엇보다도 고향에 두고 날마다 애잔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고향의 부모님들, 또 병든 부모님들, 병든 가족들, 지경을 넓혀서 우리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병든 마음들, 황무지 같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어둠의 도시처럼 온 몸을 세월과 부딪혀가면서 상처투성이로 길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3.1교회는 유리탑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낮은 곳을 향해서 절절한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좀 길게 주여 부른 다음에 호흡을 끊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